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2장.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밭 둘레에는 울타리를 두르고 돌을 쪼아 포도즙을 짜낼 돌학을 만들고 망대도 세웠다. 그리고 포도원을 몇 사람의 농부에게 세로 주고 여행을 떠났다. 철이 바뀌어 포도를 딸 때가 되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며 약속된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 매를 때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그 종을 쫓아버렸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농부들은 그 종을 모욕하고 머리를 때려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그를 죽이고 말았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많은 종을 보내어 보았다. 그러나 농부들은 번번이 그들을 죽이거나 때려서 보냈다. 주인에게는 농부들에게 보낼 사람이 단 한 사람 남아 있었다.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 아이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주인은 생각하였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아닌가. 자, 그를 죽이고 우리가 그의 재산을 차지하자.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너머로 던져버렸다.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포도원으로 가서 그들을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놓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오히려 그 집의 주춧돌이 되었구나.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두고 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들이고 싶었으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는 수 없이 예수를 그대로 두고 돌아갔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말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우고 싶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헤롯 땅 사람 몇을 예수께 보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정직한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내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께서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구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예수께 가져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것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시제의 얼굴과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를 찾아와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결혼하여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뒤를 이을 아이들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하였으나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의 아내와 결혼하였으나 그도 또한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셋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일곱 형제 모두가 형의 아내와 결혼하였으나 모두 자녀 없이 죽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고 말았습니다.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살 것이다. 너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모세가 쓴 책 가운데 불타는 가시나무 덤불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며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너희 사두개파 사람들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율법 선생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왔다. 그는 예수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훌륭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께 여쭈었다. 선생님,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을 듣고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분밖에 다른 분이 없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만 한다는 말씀도 옳습니다. 이 두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구나.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예수께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 선생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느냐? 성령의 도움으로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적들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겠다. 다윗 자손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그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겠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율법 선생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걸치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즐긴다.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호러미에 재산을 탐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늘어놓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셨다. 그때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다. 그런데 남편을 잃은 한 가난한 여자가 작은 동전 두 개를 넣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호러미는 동전 두잎을 바쳤을 뿐이다. 그러나 이 여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쳤다.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살림에서 얼마를 바쳤다. 그러나 이 여자는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돈 모두를 바쳤다. 그 돈은 이 여자가 먹고 살아야 할 돈이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5582입니다. 창세기 제13장.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겜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겜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희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너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한다. 너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너의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가 열심을 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마지막 편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라오스, 백성이라는 단어와 디케, 자명할 정도로 올바른, 정당한, 정의 원칙, 이 두 말이 합쳐진 의미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말세의 대부분 교회들은 무사 안일의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건전한 열심은 점점 식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권고하시는 주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신실한 신앙자에게서 찾으시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책망받는 이유를 15절에서 16절에서 봅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예로부터 적당이라는 말을 미덕으로 여겨왔던 많은 곳에서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자사나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중간지대 중용을 덕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이러한 바탕에 물들여진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엇이든지 너무 깊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무의식 중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신앙에까지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지점을 뺏기지 않으려는 어설픈 노력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의 지성으로 교육되어 온 사람들은 종교에 지나치게 심취하면 일생을 재미없는 삶을 살 것이라는 불안 심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바울의 당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도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이 책망 듣는 상태입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너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사 안일은 언제나 자만에서부터 오기 마련입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벌거벗고 있으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에서 자기 만족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얻었다는 데서 내가 그래도 어느 교회의 장로야,
어느 교회 집사야. 그러나 이보다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절대로 직분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데는 자긍심을 가져야 하지만 교회를 오래 출석했다는 데서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데서 우리는 짐짓,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에스더서 5장 11절 12절에 당시에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은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마태복음 19장 20절이고 마가복음 10장 20절에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은 모두가 부족함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어리석은 독선과 아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밀어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18절, 19절의 말씀 중심으로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한다. 너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너의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고 깨면 밥 먹고 일하고 매일 꼭 같은 삶을 반복할 뿐입니다. 헛되이 세월만을 보내다가 어느 날이야 내가 세월을 참 많이 소비했구나 라는 늦은 깨달음으로 절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무슨 일에서나 신앙의 의미, 즉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흐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원초적인 모습에서 좀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부요할 것에 부요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히려 겉으로는 보이는 것에서는 가진 것이 없는 신앙의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당부를 합니다. 무엇에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에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회개하라 당부하는데 계속 그에게로 돌아서라는 의미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 가던 길에서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빠를수록 좋은 것이 회개입니다. 살다 보면 조금 하나님에게서 비틀렸다 싶으면 바로바로 돌이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과 대면만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 바울은 자신의 민족들에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찬송가 56장 1절을 보면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2절에서는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후렴에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성, 즉 열심이요, 사람을 사랑하신 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지치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열심은 이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히 해라. 천국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못 가는 건데 왜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진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20절 하반절에서 21절에 보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현재의 임마누엘, 즉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것과 영원 속의 영광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재림의 임박함을 일깨우는 음성입니다. 주님은 회개와 열심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바로 이기고 이기는 열심으로 승리한 백성들에게 영광의 보좌를 약속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깨끗한 마음 혹은 청결한 마음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pure heart로 번역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택할 때 두 사람 후보를 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환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도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나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단 말인가? 사실 이것이 한때 사도 요한이 느꼈던 절망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요한이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타나 그 두루마리를 받게 되고 드디어 구원의 비밀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스가랴 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게 하신 후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깨끗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듯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청결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어린 양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며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해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22장 4절에서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인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하신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북한에 두고 온 고향을 그렇게도 가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잘 아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북한 땅에 보이는 묘지에 안장했습니다. 그분의 묘비에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분, 궁극적인 피스메이커는 하나님과 우리 인류를 화해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악으로 원수되었던 우리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데는 대가가 달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에게 돌아올 것을 호소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화평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그를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가 그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속량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고 자기와 오래도록 함께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의 아내처럼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낳지는 않았을지라도 죄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가 팔려간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고 다시 사서 하나님과 화해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화평하게 만드는 일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 화평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화평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